스트림이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 네, 창이 떴습니다. 나라. 네, 창이 떴습니다. 나라. 네. 오늘은 휴일이라서 5시에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5시가 됐네요. 현재 9명 시청 중. 네, 그래서 박님이 일발을 꺼내주셨습니다. 한사람님 반갑습니다. 모니터를 좀 조정하고 신동희님이 뭔 또 헛소리를 했는지 보류된 메시지입니다. 신동희님은 좀 정신 차리고 보류된 메시지를 좀 매번 하루에 하나씩 생산한데 휴혜님 반갑습니다. 양지훈님, 피아수님, 박용태님 반갑습니다. 신동희님 모니터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쳐서 그렇군요. 오타를 쳤으니까 보류된 메시지라는 말이 뜹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나무가 계속 바람이 흔들려서 화면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화면이 정상적이라고 치고 다시 이분 현재 15명 시청 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는 태풍 하이선 일본으로 가라. 왜 하이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하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불길한 느낌인데 그동안 태풍의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태풍이 일본을 거쳐서 현해탄으로 빠진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반도에 상륙을 간다고 했다가 다시 기상청은 다시 또 동해안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세 번 바꿨는데 윈디닷컴을 보니까 아직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보면 기상청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상륙하지 않고 일본 구마모토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의사들이 난리를 친 것 외에는 별로 문제 없죠. 큰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으면 저희도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 없어. 그래서 의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조금 놀란 게 케네디 대통령 때도 보니까 의대에서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했는데 의대 학생들이 케네디를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케네디가 미국의 여러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케네디가 암살되지 않고 의료개혁을 했다면 미국은 지금 의료 선진국이 되었겠죠. 의사가 자기들이 사회의 어떤 급소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그래요. 로마에서는 맨 처음 원로원들이 권력을 딱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민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다 암살해버렸어요. 우리 로마는 우리 원로원이 장악한 거야. 그 조새끼 저 뭐야? 죽여! 암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정관은 어떻게 하냐면 근위대를 만들어요. 근위대라는 게 자기 호위병들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로원이 계속 그 민회의 지도자를 암살하니까 민회에서 이제 그 민회 지도자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처음 한 게 뭐냐면 원로원 의원들 두들기 패고 다녔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원로원 의원들 걸리는 데마다 주먹으로 좀 패고 다닌 거예요. 그게 독재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근위대가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위대가 황제를 다 암살해버리고 자기들이 황제를 뽑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중국은 주로 외척하고 환관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권력을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자기 손에 권력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내놓고 민주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잘 해보자 하고 바른생활 사나이 행동을 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집단 안에서 왕따가 돼요. 요즘 의사 중에서 좀 양심 바른 의사는 의사 집단 안에서 왕따되고, 변호사 집 중에서 착한 변호사는 왕따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누군가 선한 데 보니까 변호사도 옛날에는 벌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변호사 되면 막 돈을 끌어담았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만든 이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서 변호사라고 해서 막 황금을 끌어다니, 갈피로 끌어모으고 막 이런 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아직도 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굉장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건 맞지만 대신 일을 더 많이 하잖아. 의료 수가를 조금 주기 때문에 우리는 1분에 1명씩 환자를 봐. 서양 의사들은 환자를 뭐 하루에 한 2명 보고 3명 보고 그런데, 우리는 환자를 수백 명을 봐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을 그런 것을 교통정리해서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그런 자기 손에 권력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스스로 반납한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역사에 항상 되풀이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계 저 미친놈 아니야? 왜 위화도 회군을 하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가족을 인질로 잡아요. 그 이성계는 미리 머리를 써서 자기 가족들을 탈출시켰지. 보통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심지어 병사들의 가족까지 인질로 잡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온갖 이중, 삼중의 그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절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이 겸손하게 한 인물이 역사상에 딱한명 있는데, 이순신 장군, 그리고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이 과연 이제 실권을 쥐고도 양보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강감찬은 뭐 굳이 말하면 쿠데타를 안한 사람이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조금 오래 살았으면 했을지 몰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전사하지 않았다. 나 같으면 해버려요. 조선왕조 끝내버려요. 이시왕조, 그또 이시네. 아이씨.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한다고. 역사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안한 사람 있냐고. 동탁이 나쁜 사람이라서 권력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조조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반대로 그걸 막기 위한 온갖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20만의 병력을 쥔 다음에 10만을 이 선봉장한테 주는 거예요. 절대 자기 병력을 다 내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진시황도 그 장군을 보낼 때 온갖 그 견제수단을 쓰고, 현지에 나간 장군과 진시황이 서로 머리싸움을 하면서 전자식이 반란할까 안할까 할까 안할까 할까 안할까 온갖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 나폴레옹도 자기 부하 못 믿었어. 자기 부하한테 병력을 나눠줄 때저 새끼 또 사고치겠지 하면서 온갖 이 꼬투리를 잡아서 조금 이 실력이 있는 부하는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하를 잘라버리는 이유가 딱 하나야. 쟤 싸움을 너무 잘해. 인기가 너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선조만 이순신을 질투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 훌륭한 장수는 항상 그 임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임금하고 사이가 좋았던 장수는 거의 없고, 만약 있었다면 뭐 알렉산더처럼 본인이 막 전장에 뛰어다니거나 이런 사람이고, 아니면 그 곽거병처럼 황제의 조카거나 그런 경우도 일찍 죽은 거예요. 곽거병 오래 살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가 뭐 자기들은 이겼다고 막 시기낙랑하겠지만, 이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긴장을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국민이 정권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어떤 정답이 있고 시험 문제처럼 1번, 2번, 3번, 4번, 4번이 정답이네.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상황 전체를 통제하는 거라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가 더 권력이 세고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가 좀 더 부드럽고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오면 부드럽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건 독재는 그렇게 못해. 그냥 독재는 이 국민들이 반항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정권 뺏기도 되찾아오면 돼. 장기전이 아니면 단기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올바른 정책을 하다가 정권 뺏겼다 그러면 또 4년 후에 되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독재 국가는 정권을 내놓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쩔쩔매는 게 보이죠. 자기가 해놓은 약속을 뒤집을 수도 없고 막 중국 몽이라고 떠들어놨는데 아 이번에 좀 우리 중국 몽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한번 내뱉은 말은 뒤엎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민주정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기도 해요. 민주정부는 왼쪽으로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핸들 끊는 것이 흔한 일이야.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게 민주정권이다. 그래서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기는 길로 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정답이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전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겨야 된다. 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태극기 부대에 끌려다니는 국혐당. 이름도 이상하게 국혐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혐당은 자기 자신한테 막 끌려다니는 거야. 자기 오른팔에 왼팔을 막 끌고 쫓아 도망치고 막 난리쳐 정광훈한테 막 끌려다니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문제를 이겨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겨야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 강할 때는 좀 강하게 통제하고 코로나가 약하면 조금 더 느슨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종교의 자유는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기장을 놓는 것은 진중금 같은 초딩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국지는 머리가 나쁜 사실을 들키는 이재명. 이게 또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을 뭐 찬반, 이재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OX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정치야.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정답을 찍어서 내가 정답을 알거든 니들은 몰라 나 따라와 이건 초등들이 하는 일이에요. 초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행동을 보면 조금 이 초딩스럽다 까분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끌어내는 게 정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 왼쪽으로 한번 가볼래?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 입에서 끌어내서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그러면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이재명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했던 얘기인데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 문제가 아니고 핸들링 문제라고. 기술의 문제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좀 다르게 주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해. 왜냐하면 또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3차, 제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정상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뜨려면 장비 캐릭터로 가야 돼요. 장비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장비처럼 화도 잘 내고 막 고함도 잘 지르고 자기 존재를 잘 과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은 장비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관우 행동을 해야 돼. 관우라는 것은 관우는 이데올로기야. 관우 이데올로기는 이제 나는 한나라의 충신이다. 나는 무조건 충성밖에 없다. 나는 배신자하고는 말 안 해. 조조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 이게 관우 이데올로기. 이렇게 가면 극단적으로 되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관우가 된다. 근데 관우 행동을 해서는 대통령이 못 돼요. 대통령은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표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집행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아니야. 관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농객들이 해야 돼. 근데 이재명은 유비가 돼야 된다. 유비는 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장비나 관우한테 시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장비 불렀어. 야, 너 한번 떠들어봐.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관우 불렀어. 야, 관우 너 한번 떠들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정치 구단이 되려면 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지금쯤 한번 헛소리 할 타이밍이 왜 조용하지? 그러면 이재명 참모가 나와서 이재명 세력이 나와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오바다 싶으면 아, 그 정도 해 하고 딱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 자기를 한 7, 8 정도 이야기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8, 9까지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10을 넘을 것 같으면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짜고 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는 거는 참모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냥 혼자 막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이제 이재명도 세력이 있다. 사람이 있다. 참모가 있네. 제갈량이 붙었구나. 아, 이재명 뒤에 제갈량이 붙었어. 아, 서서가 붙으니까 확 다르네. 방통이 왔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지금 이재명 뒤에 방통은 누구, 서서는 누구, 제갈량 누구냐 없잖아. 혼자 막 원맨쇼 하고 있잖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참모를 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나한테 전화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팀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질문 중에 정치가 반영해야 하는 다수는 엘리트층의 다수 의견, 즉 신엘리트인가요?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신엘리트와 구엘리트가 치고받고 싸워서 계속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숫자, 쪽수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쪽이 옳다고 생각해서 옳구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는 그냥 한번 저질러 본 거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해봤는데 필연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엘리트와 구엘리트가 싸워서 상대방의 끝을 봐야 돼요. 도박꾼이 도박을 한다면 상대방을 오링을 시켜야 돼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재산을 다 끌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하자 그런다고. 그래서 이 서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했을 때 승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엘리트와 구엘리트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최종적으로 결과에 승복하게 돼요. 안 그러면 승복 안 해. 그럼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뭐냐면 대선 결과를 승복 안 해. 대선 불복이야. 뭐 태극기 세력들은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태극기는 대선 불복을 가냐. 그는 이 자기들은 놀고 있었는데 진보 세력은 있는 자원을 다 때려박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유만 막으로 뭐 안이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진보 세력들은 200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고 난리쳐가지고 국민 속였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여유 부리다가 실수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면 이제 아 우리가 원래 힘이 안 되는구나 하고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엘리트와 구엘리트 싸워야 되는 이유는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기득권을 내쳐야 된다 꼭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저절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봐야 결론이 나오는데 양쪽 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 나는 손가락 하나로 싸웠지 그러고 뭐, 나는 한 팔은 접어줬지 그러고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에 불복하고 계속 그 역기장을 놓아요. 그래서 상대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얘기는 기안 84가 불러일으킨 논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중앙일보인가 조중동 어느 찌라시가 뭐 한마디 해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중앙일보에서 쓴 얘기는 뭐 기안 84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웹툰 작가 하마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마탱. 하마탱이 뭘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마탱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하마탱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 약자가 강자를 농담을 대상으로 삼으면 풍자. 약자와 약자가 농담을 하면 해학. 약자가 자기를 디스하면 자조. 다시 말해서 약자는 마음대로 농담을 해도 돼. 강자가 약자를 가지고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조론에서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되고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투다 뭐 페미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요. 20대 남자는 아 남자가 약자인데 여자가 강한데 선생님 다 여선생이고 초등학교부터 여선생님 군대 배우고 여자가 강해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이러고 여자는 또 그 반대로 남자가 강하지 그러고 막 서로 약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강자가 약자를 농담 대상으로 삼으면 희롱, 강자가 약자 이익을 뺏으면 농락, 강자가 약자를 비웃으면 폭력. 이 말은 결국 이 강자는 약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구조론에서 항상 하던 얘기고, 구조론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상호작용으로 봐야 된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가 돼야 돼.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 기한 83년 오늘부터 만화 그리지마 하고 밥줄 꺼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서인은 밥줄 꺼내야 돼요. 윤서인은 권력을 담하기 때문에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정치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우타라는 사람 행동은 관대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 대신 그 작가도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항의를 하고 각자가 작가가 사과를 하고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걸 극단적으로 저 만화가를 죽여버리자 이런 행동은 뭐냐면 전리품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게 권력 행동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윤서인처럼 행동하는 것도 권력 행동이고 반대로 독자가 작가를 밥줄을 끊어버리려는 행동은 또 권력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은 전리품을 얻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전리품 자랑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뭐 페미 세력도 그렇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냥 항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증거를 만들겠다. 박원순 목을 따서 기념비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쪽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화가 났으니까 머리 꼭지 꼬지 화가 났으니까 그걸 알려주겠다. 이건 정당한 행동인데 저 녀석을 죽여서 전리품을 삼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윤서인하고 조영남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안 돼요. 예.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노숙자를 방치하지 말라. 이것도 뉴스에 26살 먹은 젊은이가 그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하여튼 엄청 인생이 기구해요. 이렇게 기구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이 부모를 다 잃고 한동안 밥을 안 먹어서 치아가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치아가 윗니가 다 없어.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해서 그 다시 일반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 쉼터에서도 쫓겨나고 막 이래저래 구박을 받고 이 사람은 그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지만 선진국에서는 길고양이한테 밥 주면 동물학대죄고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밥 주면 이것도 인간 학대죄예요. 왜 노숙인한테 밥을 주냐? 이건 국가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교회라든가 민간에서 밥을 주면 안 돼요. 그 노숙자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노숙자가 뭐 애완동물이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애완사람을 길거리에서 키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범죄야, 범죄. 동물을 막 자기 집에서 키우지. 왜 길거리에서 키우냐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동물 키우는 행동, 이거 캣맘 행동, 이거 금지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말이 많은데, 이건 사회가 합의나 하기 나름이지만, 길거리에서 사람 키우면 안 돼요. 자기 집에 내려가서 자기 가정에서 키우라고. 왜 길에서 사람을 키워? 그래서 노숙자한테 밥 주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맨투맨으로 해결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이 싸게 먹혀. 지금 노숙자 문제 해결한다고 공무원들이 결국 다, 그 돈을 다 가져 써버려요. 노숙자 예산 수백억 내려온 거예요. 그 공무원이 다 중간에 허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거지. 차라리 그 돈을 노숙자 한 명한테 나눠주는 게 나아. 그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숙자한테 그 쿠폰을 줘서 모텔에서 자게 해줬어요. 여관에 숙박할 수 있는 쿠폰을 준 거야. 여관하고 미리 계약을 해서 노숙자 한 명당 뭐 한 3만 원 이렇게 해서 노숙자를 여관으로 몰아주니까 막 노숙자가 다 길거리에서 안 자고 여관에서 자게 된 거지. 그 소문 듣고 전국에서 막 노숙자 오사카로 다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여관 골목이 막 전국적으로 그 뭐라 그 동네가 다 망해버렸어요. 슬럼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국의 모든 노숙자가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어. 이런 짓 하면 안 돼, 나. 그래서 26살 노숙인 태경 씨 이야기, 7개월째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 뉴욕에서도 그랬어요. 옛날 처음에는 뭐 길거리 낙서를, 야, 낙서도 예술이다 그랬어. 막 장려했어. 그러다 보니까 개판돼서 결국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난리쳤어.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 가면 온 동네 골목만 다 낙서해놨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서울을 무대로 이제 외국 영화를 찍는데 서울에 낙서가 너무 없으니까 억지로 막 낙서를 막 해서 영화를 찍더라고. 서울에 그런 낙서 있는 골목 없어. 참. 그래서 이 파리는 개똥도 낭만이라고 해서 개똥을 안 치우고 있다가 일본 관광객들이 파리에 가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파리 정후군이라고 썼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져. 그래서 막 의욕상실에서 폐인, 우울증 이렇게 돼서 지금도 1년에 몇 명씩 그 파리 정후군 환자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에 너무 실망해서 마음을 그 영혼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 파리가 이렇게 실망이다. 살 수가 없어. 하고 막 꿈이 깨졌어. 하고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파리로 몰려가서 개똥을 치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개똥이 없다는 거죠. 파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파리에 개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인들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 결국 깨진 유리창 효과를 방치하면 안 되고 노숙자한테 밥 주면 안 되고 한 명 한 명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노숙자가 노숙자 되냐?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국가가 가정이 되어줘야 돼요. 가족이 없으면 국가가 가족인 거예요. 국가에서 가족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숙자를 해결해야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3억이나 되다 보니까 나라도 크고 문제도 많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나라야. 네, 성당이나 교회에서 밥 주는 쉼터 만든다고 기부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기부하면 안 돼요. 그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숙자가 되는 것은 뭐 형편이 딱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고 가족이 없어서 그런 거고 가족을 만들어줄 의무가 국가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공무원이 대신 가족이 돼줘야 돼. 계속 상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상담해주면 돼.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쳐서 따라붙으면서 상담해줘.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노숙자한테 시키면 돼. 노숙자한테 좀 똑똑한 사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당신은 딴 거 일할 거 없고 하루 종일 노숙자 뒤에 따라다니면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무개야 집에 가자, 아무개야 집에 가자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 그럼 귀찮아서 집에 가. 그 집이 없으면 국가에서 집을 만들어줘. 쉼터에서도 막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쉼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2층 침대에서 2층에서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 일어난다는 것은 제 공무원들 쉼터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다음 곡기는 동리족에 대한 오해. 제가 우연히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동리의 이가 큰 활, 대궁 이렇게 파자가 되는데 오락계 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활을 쏘는 사람이 동이다. 이 사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정약용이 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전형적인 민간 의원설이고 이 갑골문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동이가 뭐냐면 동쪽 사람. 중국이 상나라 동쪽에 인방과 시방이 있는데 방은 이제 지방을 말하는 거고 인방은 이 사람이 사는 방, 시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동쪽에 동쪽 사람이 사는 방을 인방이라고 하고 그것도 주변에 어떤 지역 사람을 시방이라고 하는데 인방과 시방을 합쳐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라는 건 동쪽 사람. 그게 다른 뜻이 없어. 그냥 동쪽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점점 이제 중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떠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 이상한 거예요. 오랑캐라는 것은 저 여진족 중에 일파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길림, 구길림이래요. 구길림. 구길림을 사는 그 여진족을 울라나라 그러더라고. 울라나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TV 보니까 울라나라 그러더라고. 울라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라 그러는데 그 여진족 중에 일파죠. 오랑캐는 원래 하여튼 말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동이라는 게 한반도 사람을 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산동반도 사람 강소성 산동성 그 주변 사람이 동이족이에요. 북경 사람 동이족이야. 지금 중국 북경에 있는 그 사람도 동이족이라고. 그래서 그 의미가 계속 변해서 이 고대 이 상나라는 약탈민족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없고 약탈 집단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그 주변을 이 그 산동반도를 주로 약탈했는데 상이 주로 동의를 약탈하다가 주나라에 망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국가도 아니야. 그냥 산적 두목이야. 산적 두목들이 자기들이 산적질하던 그 약탈 대상을 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동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아이누인을 동이라고 그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언어를 갖다 썼다 그런 얘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도 동의를 그 이를 그 우리 민족이라고 착각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동이족하고 막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왜 동이족이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동이라고 부르는 건 정신 나간 얼빠진 소리, 얼빠진 소리. 우리는 동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이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좋은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중국 중도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곡지는 구조론과 그 적들 이제 이야기 쓸 게 바닥나서 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구조론은 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구조론 와서 얘 또 뭐 하는 놈냐 이렇게 생각하고 구조론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수를 달고 다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화가 안 되죠. 솔직히 구조론을 모르는 사람과 구조론을 아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 안 해요. 나하고 안 놀아 이런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정치 사이트도 아니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중권이나 뭐 권순욱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공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나사가 빠져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아는 사람들 아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똥오줌은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다르다고. 그래서 수준 이하 사람들이 와서 헛소리하면 그 사람들한테 막 아, 구조론 이런 사이트다 하고 설명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대화라는 것은 원래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내가 저쪽 말을 듣고 저쪽이 우리 말을 듣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구조론과는 그런 대화가 불가능해. 구조론을 아는 사람끼리 대화할 수밖에 없어. 구조론을 모르는 사람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건 수학자와 수학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지. 수학자와 수학을 전혀 못 배운 사람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대화를 못하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배운 사람과만 대화할 수 있다. 구조론을 배웠는데 별로 써먹을 데 없더라 하면 그런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으니까 가면 되고, 구조론을 배웠는데 써먹을 데 있더라 하면 배워서 써먹으면 되고. 근데 구조론에서는 뭐 10년, 20년, 30년 후를 길게 내다보고, 인공지능이 더 보급되고 구조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사회에 성공해서 이 파워를 가지면 그때 이제 본 게임을 한다고 치고, 지금은 이제 세를 늘리기 위해서 제자를 키우고 이 공급하는 그런 단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성과를 내야 된다고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구조론이 필요하다면 때가 되면 저절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구조론은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모이면 관계가 되고, 관계가 모이면 구조가 되고, 구조가 모이면 메커니즘이 되고, 메커니즘이 모이면 시스템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귀납적인 것이고, 연역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그 시스템 안에 메커니즘이 있고, 메커니즘 안에 구조가 있고, 구조 안에 관계가 있고, 관계 안에 변화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세상은 변화라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 근데 우리가 주역을 보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음은 변하는 것이고 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양은 순조로운 것이고 음은 불길한 것이다. 변화는 해로운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왕이거든. 자기가 어렵게 왕이 됐는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왕에서 내려가는 거지. 평민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평민은 변화가 일어나서 왕이 되는 게 좋은 것이고, 왕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신이 계속 왕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변화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왕의 관점에서 하는 생각이고, 이 자연 법칙으로 보면 변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스템으로 되었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빅뱅 때부터 세상은 시스템이야.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원래부터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났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 어떤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는 게 시스템이에요. 메커니즘은 뭐냐면, 메커니즘은 누군가 모달을 달아서 돌려줘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떤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톱니바퀴에서 맞물려 돌아가. 이게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인다. 근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돌려주면 시스템이고, 에너지 입력과 출력을 빼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구조는 뭐냐? 구조는 요 톱니야. 요 톱니가 구조라고. 구조는 T자 모양으로 되는데 톱니가 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2이면서 1이 행세를 한다고. 그래서 이쪽은 2고 이쪽은 1이야. 이렇게 1이면서 2,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구조다. 관계는 뭐냐? 연결이에요. 톱니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다음 톱니가 나와.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관계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 메커니즘이 있고, 메커니즘 안에 구조가 있고, 구조 안에 관계가 있고, 관계 안에 변화가 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래. 이런 구조가 아니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의 구조만 있어. 그래서 우주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딱 구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자 간에서 일어난 의사결정 구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조론은 이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조는 어떤 문제든지 그 대상 내부에 존재하는 자체의 질서로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뭐 선하냐 악하냐 뭐 이런 외부의 관점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저 사람이 오른팔과 왼팔 사이에 균형이 있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일단 그 우사인 볼트가 왜 잘 달릴까? 저 사람은 뭐 신념이 있다. 우사인 볼트는 정신력이 있다. 우사인 볼트는 끈기가 있다. 우사인 볼트는 인성이 좋다. 우사인 볼트는 남들이 다 잘 때 밤잠 안 자고 노력했다. 다 개소리지. 우사인 볼트가 잘 달리는 이유는 한쪽 다리가 길어서 그래. 그러니까 약간 축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축이 더 많은 파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피부는 흑인인데 한국인 한 명 있어요. 그 외국에서 귀화했는데 그 사람도 한쪽 다리가 더 길어. 그래서 한쪽 다리가 더 길어가지고 파워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다리 길이가 똑같으면 안 돼요. 원래 사람 한쪽 두 다리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1cm 더 길어요. 두 다리가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으면 안 돼. 한쪽 다리가 약간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는 골반이 약간 틀어져서 한쪽 다리가 더 길어서 그 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퀴를 움직이기 봐도 약간 그 중심이 어긋나 있어야 편심이라 해야 더 잘 돌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도 정원을 도는 게 약간 타원형으로 돈다고. 한쪽 다리가 더 긴 거지. 한쪽 다리가 더 길어야 훌라후퍼도 그렇잖아요. 훌라후퍼를 돌려면 이 가운데에서 돌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어긋나서 돌아야 이게 잘 돈다고. 그래서 항상 그 대상 자체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구는 왜 야구를 잘할까? 신체 밸런스가 딱 좋더라고. 이렇게 신체가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신체인 거예요. 박병호는 왜 야구를 못할까? 힘은 좋아. 박병호 딱 보면 힘이 좋잖아. 그런데 박병호의 단점은 뭐냐면 투수 얼굴을 안 봐요. 이정우는 타석에 서면 투수를 향해서 그냥 죽을 듯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박병호는 고개 숙이고 딴 데 봐. 막 입 때리고 막 이러고 있어. 저 혼자서 뭐 하고 있어. 뭐 기도하는지. 뭐. 이걸 왜 하냐고. 타석에 딱 서면 투수를 보고 죽을 듯이 이렇게 해야지. 저 혼자 뭐 이러고 있어. 그것만 보면 내 코치라고 치면 저 녀석은 아직 상태가 걸러먹었어.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자신감이 부족하구만. 투수하고 눈싸움을 해야지. 투수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해야지. 투수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래야 이제 홈런을 치는 거지. 이러고 있어가지고 무슨 공을 치겠냐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노력이고 뭐 이런 건 다 외부적인 것이고 그 사람 내부를 딱 들여다봐야 돼. 그런 게 있다고 딱 보여. 그래서 이 자체의 질서를 가지고 그 접근하자. 이게 송두율 교수가 했던 말인데 이게 내재적 접근이라고. 북한을 옹호할 때 쓰면 북한 자체의 질서가 있다. 북한에도 알고 보면 뭔가 있다. 이게 서구 구조주의 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김동렬의 구조론과 서양의 그 구조주의 학자들의 논리가 그 닮은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체의 질서가 있다. 근데 진중권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진중권은 문화상대주의에서 자체의 질서가 있으니까 인도는 인도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북한은 북한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질서 개코나 뭔 자체의 질서가 있어. 그건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어느 분야든 자체의 질서가 있고 그 자체의 질서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오리엔탈리즘. 아, 동양인은 이렇더라.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흑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 흑인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흑인과 흑인을 비교해야 돼. 다시 말해서 황인종과 흑인을 비교해서 아, 황인종은 이런데 흑인은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왜 저럴까? 이건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 안에서 관동은 이런데 관서는 왜 저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백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황인종은 이런데 백인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 백인 중에서 게르만 이런데 프랑스인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 돼요. 그래서 백인을 이야기할 때는 백인과 비교하고 흑인을 이야기할 때는 흑인과 비교하고 중국인을 이야기할 때는 북경 사람과 상해인 이걸 비교하면 돼요. 그럼 중국인도 시비 안 해. 야, 상해인들은 화장실도 깨끗한데 북경 애들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인도 아, 납득을 해요. 아 그렇구나. 상해 애들이 깨끗한데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납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한국인은 깨끗한데 중국인 너희들은 왜 목욕을 안 하니? 이러면 안 돼!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축바와 야바가 막 대결하면서 우리 축구는 이런데 야구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축구팬이 야구팬을 지적할 때는 같은 야구와 야구를 비교해서 기아는 이런데 롯데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납득해요. 그래서 의사들을 우려할 때도 어떤 의사는 착한데 최대집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최근 또 최대집이 착해졌더만 최대집은 잘하고 있는데 전공의인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이제 내부를 비교해서 그 내부의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내부의 논리로 보면 인간이 하는 행동은 대부분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시장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그 호르몬이 부추겨서 그런 거야. 정강훈은 왜 그럴까? 호르몬이 막 나와. 정강훈이 갑자기 막 내가 주님한테 은총을 받았나 봐. 어제 3시간 동안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어. 막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야. 호르몬이 까지 올라왔어. 특히 이제 수컷 침팬지 호르몬이 막 나와서 갑자기 오바돼서 막 난리 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사고를 치고 있다. 왜 저럴까?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 자체의 힘으로 보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비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을 지속해서 서로를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개가 이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면 어떠냐 막 기어오르면서 턱을 핥아요. 근데 주인과 헤어져 있다가 한 3년 만에 만나서 그래도 막 엄청나게 기어오르면서 주인을 입을 핥아요. 왜 개가 그 엄마 개의 입을 핥아대는가 하면 이제 사냥 나갔던 엄마 개가 돌아와서 새끼한테 먹었던 걸 토해서 먹인다는 거죠. 그걸 먹으려고 핥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핥아. 개가 핥을 때는 왜 핥는지 자기도 모르지. 고양이가 이제 주인을 꼬실 때는 귀여움 공격을 하고 개가 엄마 개를 꼬실 때는 호르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새끼 개가 엄마 개를 핥으면 엄마 개의 호르몬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도 아기가 방긋 웃으면 아빠의 호르몬이 변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컷 대장 개끼리 싸워가지고 다른 개를 죽여버리고 자기 새끼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대장 개가 대장이 됐어. 그러면 새끼 개를 저걸 죽여버릴까 말까 이런다고. 그때 새끼들이 막 달려들어서 입을 핥으면 내 새끼구나 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자를 말로 설득할 수 없듯이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이런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호르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사라든가 검사, 목사,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장개한테 막 도전하는 신창개 아니야. 두목 침팬지한테 도전하는 젊은 침팬지인데 박살을 내야죠. 왜 그러냐? 호르몬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호르몬을 해결해야 된다. 호르몬 해결될 때까지 해야 돼. 언제 호르몬 해결되냐? 진이 다 빠져야 호르몬 해결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막 난동을 부리면 보통 이제 지식인들은 무엇이 옳을까 따져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져보자. 막 계산기를 들어. 그러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막 결국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다 안 되면 미셀 푸크가 뭐라고 했는데 뭐 들레저가 어쨌는데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 주워 숨기다가 그런 식으로 3,000% 빠진 거죠. 그러지 말고 의사들의 진을 빼놔야 돼. 의사들이 왜 그러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의사들이 하는 행동은 강아지 새끼가 엄마 개의 턱을 핥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호르몬을 막 묻히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대장이라고 막 대장 호르몬을 막 내뿜는 거라고. 그래서 약호를 죽여놔야, 약호가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호를 죽여놔야 그 호르몬이 해결돼요. 음매기 죽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나 목사들이나 검사들과 싸우는 이유는 호르몬과의 호르몬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벼서 서로 치고받고 막 멱살 잡고 머리끈에 잡고 침을 막 튀기면서 서로 호르몬을 교환하다 보면 호르몬이 바뀌어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진 벌써 호르몬이 바뀌어서 골을 내렸어. 윤서인 또 호르몬이 좀 바뀐 것 같아. 조금 약해졌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호르몬이 바뀔 때 이건 논리로 따질 문제 아니야. 답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한다. 왜? 호르몬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 구조론은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가진 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호르몬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구를 가진 자와 도구를 가지지 않은 자는 호르몬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약자의 철학을 가지면 약자의 호르몬이 나오고 강자의 철학을 가지면 강자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은 일단 뭐 의사라고 해도 환자를 못 고친 의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말을 많이 해. 상담도 해주고 어깨도 만져주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막. 근데 병을 잘 고치는 의사들은 굉장히 냉담해요. 말도 안 해. 그냥 3분 정도 뭐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가세요 그런다고. 뭐 막 끄적여줘, 끄적여주고 막 가세요 그런다고. 처방전 하나 써주고 떠져버린 거예요. 그럼 환자는 병쪄가지고 막 이게 맞는지 그냥 약사한테 들고 가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약을 타가는 수밖에 없죠. 의사한테 말 한마디 못 붙여보는 거라고. 아예 그 환자를 쳐다보지도 안 해. 그래서 도구를 가지면 사람이 좀 금방이 들어서 금방진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가진 강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구조론이 그 도구다. 약자의 포지션이 되면 약자의 호르몬이 나와서 비굴해져요. 그냥 막 알랑방귀를 끼고 아부하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귀여운 공격을 막 하려 해요. 나 귀엽지? 그러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팔이 좀 하지 말고 강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건조하게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해보자 그런 얘기죠. 네,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네, 하여튼 결론은 강자의 철학을 가지고 강자의 호르몬을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51분이 됐으니까 충분히 방송을 했다고 보고 내일은 할 이야기 있으면 7시 30분에 방송하겠습니다. 현재 93명 시청 중, 93명 시청은 엄청 기록적인 숫자인데 휴일이라서 더 시청률이 높아졌군요. 네. 참여해 주신 93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